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순수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마가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고 오늘 특별히 본문이 전례대로 전에도 가르치셨는데 또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든지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주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가르침을 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혹은 나는 너무 많이 배워서 알 만큼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를 가르치시는지를 잘 듣고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고 마음의 평안이나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성경을 읽고 잘 배우면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메인바 된 삶을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잘 배워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가르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자기만 잘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늘 가르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 10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뭘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지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아주 바른 답을 주셔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뭐 이렇게 빈틈을 찾아내고 뭔가 예수님께 뭘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일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 문제에 대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테스트하는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당시 상황은 이혼이 아주 쉬웠어요. 로마 시대,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혹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온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로마 문화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뭐든지 이렇게 움켜잡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략 결혼이 유행이어가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이혼하고 더 자주 결혼했습니다. 그거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 두세 번씩 이혼하는 거 그거 별 문제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마가복음에 본 헤롯 같은 경우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서 아내로 삼고 있는 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혼하고 혹은 정략결혼 그러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것은 오히려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삶,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순결,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어도 알지만 고대 사회에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식,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음란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적인 방탕함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에 무슨 성적인 순결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언제든지 성적인 순결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어떤 이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음란함이 죄라고 성경이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처럼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요즘도 이 음란함과 방탕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순결하고 정결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적으로 순결하고 또 배우자에게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렇지 않았고 바리새인들 중에도 물론 엄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엄격한 사람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훨씬 더 대세를 이루는 법입니다. 그 샴마이라고 해서 엄격한 율법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힐렐 학파라고 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혼 쉽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를테면 여자가 이렇게 그 시대에는 다 빵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이렇게 피자판 같은 이런 빵을 구워요. 아니면 그거를 좀 손바닥만하게 굽거나 여하튼 이런 빵을 구워서 먹었는데, 이 빵을 굽다가 태우기만 해도 그거는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우리 마치 조선시대 뭐 칠거지약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이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은 바리새인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근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용한 것이 신명기 24장이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성경이 이혼 증서 써서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것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명기 24장은 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성의 노동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여성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법은 고대 문화에서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출산을 할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뭐 이런 그런 그거 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이를테면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 뭐 이런 희년법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게 룻기에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여성이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율법 규정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혼 정서를 써서 여성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남편의 버림을 받았을 경우 또 다른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하신 건데 그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남자 마음대로 여자를 대하라고 그렇게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악용한 거죠. 악용. 성경에 이혼 증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악을 여성을 잘 보호하지 않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데 이 율법 규정을 써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성경이 있다고 이혼 증서 주고 이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성경 구절을 악용해가지고 그 이혼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방탕물을 정당화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조차도 이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질문하는 거죠.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버리지 말라는 거죠. 버린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버린다는 것은 약한 거죠. 아내가 약하거나 남편이 약한 거예요. 돌보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메꾸는 거거든요. 연약함을 이유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꾸어서 온전케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거죠.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결혼 관계에서조차도 배우자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그것이 이 배우자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연약해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너 이혼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혼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혼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큰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이혼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혼이 뭐 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논쟁을 했던 이유는 바리새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좀 귀찮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아주 분노하셨다고 그래요.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영적인 어린 아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어린 아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최소한 이 본문이 말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세는 아닌 거죠. 예수님께 뭔가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고 뭔가 예수님의 빈틈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아니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고지고대로 듣고 순종하는 혹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앞에서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한번 가르쳐도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린아이 왔을 때 꾸짖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어린아이같이 착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크게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순전하게 받드는 어린아이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거냐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더욱이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기가 얼마나 더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율법을 이용해서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자신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 네가 뭐가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세상 풍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불편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듣고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그런 순전함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전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혹시 세상의 풍조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 풍조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사용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이거 뭐 세상 살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 세상의 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순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